우리나라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여깁니다. 6월엔 우리가 기억조차도 끔찍한 6.25 한국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는가 하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현충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6월에는 나라의 큰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이 시기에 홍해작전 기도 기간을 설정하고 6월 6일에서부터 25일까지 특별한 기도 기간을 가져왔습니다. 금년에도 6일에서부터 23일까지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 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나라를 위해 크게 기도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이며 또 영원한 독일 사람이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앙 고백적인 자세로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라가 불행해지거나 고통을 겪으면 모든 국민들도 함께 그 역사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많이 겪어왔습니다. 1984년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던 시기인데 가끔 아시아 학생들이 함께 모여 교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필리핀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베트남 식당에 모여 함께 본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면서 자기 대통령들을 격렬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때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베트남 식당의 주인이 그래도 당신들은 나라가 있지 않느냐? 나는 돌아갈 나라가 없어졌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베트남이 공산화된 다음 베트남을 탈출했던 보트피플 출신의 망명자였습니다. 그때 새삼 깨닫게 된 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물론 나라의 모든 일이 다잘 되고 좋은 일만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많고 나라의 현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나라 사랑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또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는 두 가지의 근본적인 명제가 있습니다. 나라의 존속을 이어가야 된다는 점과 나라가 끝없이 번영해야 된다는 과제입니다. 존속을 이어가는 것에 저절로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에서 없어진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번영을 꿈꾸지만 퇴조해 가거나 치열한 국제사회에서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여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나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카나다 장로교회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교사 가운데 사진에서 보시는 스코필드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16년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세브란스 의전에서 세균학과 위생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3.1운동 때는 대학에 사표를 내고 33인의 뒤를 잇는 34인으로 불리면서 우리의 독립운동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본인이 소아마비를 앓아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는데도 제암리 학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취재하고 그 참상을 온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분은 해방 후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많이 키운 것으로 유명한데 제자들의 대학 진학도 많이 상담하셨습니다. 어느 학생이 대학에 가면 국제법을 전공하겠다고 하자 왜 그러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학생이 국제기구에서 나라의 지위를 지키는 일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대답합니다. 스코필드 박사는 그에게 국제사회란 법으로 유지되는 세계가 아니다. 국제관계는 오직 힘이 필요할 뿐이다. 힘이 없는 나라는 그 누구도 대우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경제학이나 경영을 전공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문하생 중에는 경제학자와 경영인들이 유독 많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의 제자인 정운찬 전 총리가 직접 들었는데 당시의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공부해야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이 무척 저에게는 충격과 감동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나라가 내게 준 것이 무엇이 있냐며 아이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머리 뛰도록 시위하는 작가의 현실이 너무나 슬프고 개탄스럽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일종의 신명기의 원리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구절인 36장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장 1절 말씀에서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40년 광야 여정을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모압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구체적인 도시들의 이름이 아라바를 비롯한 신명기 1장 1절에 언급된 지역들입니다. 40년 광야의 고난의 행진 끝에 드디어 가나안이 건너 보이는 곳까지 왔습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나안 생활의 지침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거기에서 민족이 생존을 이어가면서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번영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침을 주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가리켜 우리는 신명기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실롱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도 결론 부분의 말씀인데 전체 신명기 말씀의 핵심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은 다시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숨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민족과 국가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대원칙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생존하며 번성하기 위해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들을 목숨 바쳐 지키는 길만이 유일한 생존과 번성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BC 640년에 요시아 왕이 8살 어린 나이에 즉위했습니다. 앞선 선대 므낫세와 아몬 왕의 시절 나라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신앙과 정의가 실종되고 포악과 잔혹함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반면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퇴조하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부상하기 시작했고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 이집트가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 홍해를 건너 전쟁을 시작해 왔습니다. 이런 긴박한 시기에 젊은 왕 요시아는 강력한 개혁 조치들을 전격적으로 시행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폐허로 방치되어 있던 성전을 수리하여 온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성전 수리 중에 누군가 어려운 시기에 깊이 숨겨두었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이라고 말하면 흔히 주로 신명기를 의미했습니다. 요시아 왕은 서기관 읽어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유대전승에 따르면 이때 그가 들은 말씀이 신명기 28장에서 이 30장까지 말씀이라고 전해집니다.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생각해 보니 현재의 나라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었고 이런 모습은 필경 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통회하고 회개하며 옷을 찢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생존하며 번성하는 나라로 가는 성경 말씀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신앙과 정의입니다. 시편 22편 28절 말씀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이시다 하였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여 국가의 근본이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잠언 14장 34절 말씀에서는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 하였고 29장 4절 말씀에서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라의 견고케 됨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원칙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결정하는 요인임을 신명기가 강조해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생존과 번영이라는 절대 과제 앞에 서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적하고 긴급한 과제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저출산을 비롯한 청년들의 문제, 아직도 해결점이 없는 의대 정원의 논란, 단절된 남북관계와 긴장, 극심한 정치적인 혼란, 경제적 양극화 등 위험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이 긴급한 일들입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거에 우리의 신앙과 정의의 표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근본이 중요하고 뿌리가 중요하듯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근본과 뿌리가 중요합니다. 신앙과 정의라는 두 원칙은 우리 개인의 삶과 국가 사회의 뿌리와 같습니다. 이 뿌리가 견고해져야 존속과 번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정의가 실천되고 구현되는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나라의 흥망이 결정되고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결정된다는 것이 신명기에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명심하고 신앙을 지켜 살고 정의를 행하는 기독시민으로 살아가심으로 나라를 존속과 번영의 길로 앞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앙을 실천하고 언제나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 사람다운 명예로운 삶의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이 모든 어려운 말씀들을 우리가 다 실천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십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신앙과 정의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것은 때로는 매우 큰 부담감과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결코 실현 불가능한 너무나 이상적인 논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단일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자라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었고 여기에 저항도 할 수가 없었겠지만 다양한 종교가 공존한 우리 현실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학교 가운데 교회가 설립했거나 뜻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설립한 기독교 학교가 468개나 있습니다. 공식 학교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학교에서도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학교가 원하는 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 인권에 반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교사 선발도 교육청에서 대행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에 타 종교 신자들이나 이단 종파의 교사들이 와서도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소위 사립학교법인데 이것을 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교회가 요청하지만 진보적인 교육당국은 반대 길로만 내닫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이고 또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 여러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납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준에 따른 나라 사랑의 길의 실천이 어렵고 타 종교의 반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종교 사회에서의 나라 사랑하는 교회의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판단과는 다른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 적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실천이 어려운 것도 아니며 멀리 하늘 밖에 있는 말씀도 아니요 바다 건너 있는 말씀도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말씀들이고 문제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매우 가깝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십니다. 나라 사랑의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달린 문제이지 현실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제 둘째 아들의 장인이신 제 사돈 되시는 분은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국가유공자이십니다. 참전 중에 고엽제 피해를 입어 지금도 여러 장애에 시달리면서 정기적으로 보훈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 해 전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신 고엽제 피해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어서 이분에게도 신청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내가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한 일이고 이미 국가로부터 더 이상 원이 없을 만큼의 혜택을 입은 국민인데 이런 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지금껏 보상금을 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는 나라 형편도 좋아져서 받으셔도 괜찮겠습니다라고 권해보아도 늙어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이 보상금까지 받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니라며 한사코 사양합니다. 그분은 그분의 방식대로 자신이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방법과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사회 공적인 기준으로 삼는 데에는 두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저항은 타 종교 단체의 저항과 반대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성경의 계명과 율법 조항이나 기독교적 가치와 제도를 국가법으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도들에 대해 타종교가 극렬하고 세밀하게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세속주의의 흐름입니다. 오늘의 세속주의는 국가나 사회의 재반 현실에 기독교와 같은 종교의 역량을 차단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주장과 논리, 문화와 예전 등이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어야지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흐름이 팽배해졌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현실들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이 율법 정신을 잘 지켜 살아가고 이 성경의 가르침과 정신이 얼마나 품격 높은 사상이며 효율적인 가치인 것을 우리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정신들이 국민 정신으로 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책임입니다. 오래된 기독교 국가들을 보시면 교회에서 가르쳤던 정신이 국민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성화시킨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톨레랑스 정신이나 네덜란드 장로교회의 다양성과 약자 보호의 신념, 미국 교회가 가르쳤던 세계의 헌신과 공동체 우선주의 등은 세계인의 도덕적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가능한 방법과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헌신했고 자랑스러운 나라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가치와 능력을 나라와 사회, 공적 사회에서 입증하였고 그 결과로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둘기의 순결을 지켜내는 일을 위해서 뱀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만 가지게 되고 생각을 깊이 하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과 방법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을 생활 현장 속에서 나라 사랑을 실천하고 공적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염려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기독교 정신이 이 시대 정신으로 승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책임임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모세는 본문 19절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31장 2절 말씀에서는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러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그만큼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백성들과 함께 할 수도 없으니 더 이상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험한 투쟁의 세월도 끝이 났고 가르치고 훈육하는 기회도 사라졌고 이제는 그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한 가지 역할을 그는 마지막으로 수행합니다. 신명기 32장 33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축복과 기도였습니다. 그는 애절한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는 것으로 민족에 대한 자기 책임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의 파란만장한 삶이 마무리될 무렵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에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라고 말하면서 후손들을 위한 장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뒤를 이었던 후대 왕들인 여호사밧, 아사, 히스기야 등 모든 믿음의 왕들도 국가의 시련과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라와 백성을 지키고 보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심 눈물로 기도하심으로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견근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가르쳤습니다. 초대교회 시기에는 국가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바울의 가르침이 국가 권력에 대한 박해가 극심한 시기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 성도들에게 가르쳐진 신앙 실천 내용의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바울 세대의 뒤를 이었던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이나 티티아누스와 같은 교부 지도자들도 한결같이 나라를 위해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라고 가르칩니다. 90년경에 순교한 클레멘트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밧줄에 묶여서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고기들에게 뜯겨 먹히는 차명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통치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끝까지 가르칩니다. 그들이 진정한 지혜와 분별력을 소유하고 정의롭고 강직한 통치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이 통치자들을 위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야 나라와 백성들의 삶이 평화롭고 고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는 마지막 남은 자기 사명을 기도라 여겼고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일선에서 은퇴하면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 사랑의 간절한 기도로 나라 별전을 견인해 나가고 기도로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사명에 성실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리나라 여러 현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남북 문제, 북한 선교, 평화 통일 문제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말이 통하지 않는 집단과 어떻게 대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최근 북한에서 원물을 담은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냈다는 소식이 매일 들려왔습니다. 갈수록 점입가경입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몰래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갈수록 그 양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당연히 서베를린 시민들도 대응했습니다. 트럭에 생필품과 아이들 과자 등을 잔뜩 싣고 몰래 가서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러고 내려놓은 물건 앞에 브라질 소설가 파벨로 코엘류의 글귀 하나를 적어두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진 것을 나눕니다. 쓰레기뿐인 사람은 쓰레기 나누고 좋은 것 가진 사람은 좋은 것 나눈다는 말이었습니다. 통일되기 전에 동독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동독이 무너진 것은 라이프치 시내의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운동 때문입니다. 1982년에 시작된 이 교회 월요 기도회가 8년간 이어진 끝에 89년에 드디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도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뿐입니다. 사람에게는 길도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는 있다고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안전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평화로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습니까? 생존과 번영이 보장된 희망찬 대한민국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기도로 역사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크고 중요한 사명이 기도의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